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앞으로 미북 협상에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아닌 다른 인물이 나오길 바란다고 북한 외무성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기자와 문답에서 앞으로 미국과의 대화가 재개되는 경우 폼페오 장관이 아닌 우리와의 의사소통에 보다 원만하고 원숙한 인물이 대화 상대로 나서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권정근 국장은 그러면서 폼페오 장관만 끼어들면 일이 꼬이고 결과물이 날아간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여전히 좋으며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권정근 국장은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대미 입장과 관련해 미국은 우리를 핵 보유국으로 떠민 근원, 비핵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 손으로 올해 말까지 치워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조선반도 정세가 어떻게 번져지겠는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 주 워싱턴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오늘 소식통을 인용해 아베 총리가 오는 26일과 27일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양국 간 무역 협상과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정상은 다음 달 26일과 28일로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국빈 방문 일정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도 이날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6일 아베 총리를 만나 최근 시작된 미일 무역협상과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양국은 내일 워싱턴에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패트릭 셰너헨 국방장관 대행, 또 고노다로 외상과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이 참석하는 안전보장협력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 해소를 위한 추가 고위급 협상과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어제 익명의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르면 5월 말 또는 6월 초 무역 협상 합의문에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양측이 추가 고위급 협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이끄는 협상단이 오는 29일경 중국 베이징을 방문합니다. 이어 류허 중국 부총리가 5월 6일 이후 워싱턴을 방문하는 일정이 논의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과 중국이 추가 고위급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양측이 5월 초 무역 합의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VOA.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타이완 동부 화렌에서 오늘 규모 6.1의 강한 지진이 발생해 타이완 전역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날 지진은 현지 시각으로 오후 1시경 수도 타이베이에서 남쪽으로 약 75마일 떨어진 해안 도시 화렌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날 지진의 세기를 리터 규모 6.1로 관측했고 중국 지진 네트워크 센터는 6.7로 관측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타이베이 등 타이완 전역에서 강한 진동이 감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지진으로 떨어진 바위에 맞아 2명이 다치는 등 모두 1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쿠바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한 가운데 러시아는 이들 나라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관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오늘 세르게이 라브코프 외무차관을 인용해 러시아 정부는 베네수엘라와 쿠바에 대한 미 정부의 추가 제재를 불법으로 간주한다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랴브코프 차관은 또 러시아는 동맹국인 베네수엘라와 쿠바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오늘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합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오늘 오전 9시 30분 뮬러 특검을 임명하고 조사를 감독해온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과 함께 특검 보고서 공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기자회견이 끝난 뒤 11시경 특검 보고서가 미 의회에 제출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18일 목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핵포기 의지를 3차 미북 정상회담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민주공화 양당 상원의원들이 대북 압박 유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이 다음 주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는 9도에서 2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2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준비가 됐다는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와 매우 가깝게 지내려 한다며 남북 대화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의 핵포기 의지를 3차 미북 정상회담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17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무엇을 볼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징후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진정한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3차 정상회담을 할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비핵화를 향한 진전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선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의 이날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 내 다른 관리들의 발언보다 비관적인 어조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지적했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달 초 미 CBS 방송에 출연해 3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 시점은 모른다면서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러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폼페오 장관은 1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용의를 밝히며 미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한 데 대해 그의 성명을 받고 고맙다며 많은 대화가 일어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한 것이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볼튼 보좌관은 한국 정부와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대화를 시도할 것인 만큼 우리는 이를 매우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빅딜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의 민주공화 양당 상원의원 9명이 대북 압박 유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출신지가 지역구인 롭 포트만 상원의원은 한국 당국자들에게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가 잊혀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세출위원회 부의장인 패트릭 리히 민주당 의원이 이끄는 상원 대표단이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리 의원실 관계자는 VOA에 지난 14일 워싱턴을 떠난 대표단은 첫 목적지인 한국에서 비무장지대 등을 방문한 뒤 17일 오전 다음 행선지인 베트남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상원 대표단은 한국에서 외교 군사 당국자들과 만나 미북 비핵화 협상 진행 상황과 미군 유해 문제 등 미한 양국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관련 사안을 논의했습니다. 대표단은 공화당의 로포트만 의원과 리사 머카우스키 의원, 민주당의 데비 스테브나 의원과 셸던 화이트하우스 의원, 타무달 의원과 메이지 히로노 의원, 팀 케인 의원과 타미 벌드윈 의원 등 총 9명의 민주공항 양당 상원 의원들로 구성됐습니다. 포트만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대표단은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등을 만났습니다. 특히 포트만 의원은 한국에서 탈북자뿐 아니라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만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문제를 여러 차례에 걸쳐 상기시켰으며 북한 인권 유린 실태를 잊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포트만 의원의 지역구인 오하이오주는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원비어의 출신지입니다. 포트만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북 대화가 지속되며 북한 인권 유린 실태와 이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도 논의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표단과 한국 당국자들 간 면담에서 북한 문제는 계속 논의의 중점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 직접 대화를 지지하고 이런 대화가 의미 있는 진전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재는 북한이 진실되게 경로를 바꾸고 비핵화에 동의할 때까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믿는다며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는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고 대북 압박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원 대표단은 베트남 방문 후 귀국길에 알래스카와 하와이에 들러 미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으로부터 미군 유해 송환 관련 브리핑을 받을 예정입니다. 한편 미 의회 한국 연구 모임인 코리아 스터디 그룹 소속 하원 의원단도 한국을 방문 중이며 한국 강경화 외교장관과 정경두 국방장관 등과 만나 한반도 외교 안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미북 관계를 서로에게 공을 넘긴 뒤 관망하는 대기 상태로 규정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행동하기를 기다리는 중이라는 건데 당장 대화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브루스 클릭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지금과 같은 조용한 현상 유지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o I think it's a quiet status quo for a while. We'll see which country gets more impatient. But I think President Trump has indicated as long as they're not testing, he seems to be happy and can claim success.
클릭네 연구원이 16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북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조급해할지 보게 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없는 한 만족해하면서 실제로는 진전이 없는데도 이를 성공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도발하거나 긴장을 높이지 않는 한 미국은 조급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클릭네 연구원은 북한 역시 비슷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ou know, I think it's sort of consistent with North Korea's actions since Hanoi. They're trying to gently, incrementally increase pressure on the U.S. without going too far. So we saw the first vice foreign ministers.
북한은 너무 멀리 나가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대미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는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의 일관된 태도라는 겁니다. 또한 북한은 미국의 외교적 접근을 여전히 환영하고 추가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하노이 회담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클릭너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Right now we're really in a holding pattern. Both sides think that the ball is in the other's court. President Trump is highlighting the relationship, though it's accomplished nothing so far. Kim signaling that
이어 클릭네 연구원은 현 상황을 미국과 북한 모두 상대편에 공의가 있다고 여기는 대기 상태로 규정했습니다. 미북 협상이 깨지진 않았지만 북한은 미국의 기대치가 낮아졌다고 인식하기 전에는 대화 재개에 관심이 없어 보이고 미국 역시 일괄 타결식 북핵 해법에서 물러날 의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미국이 서로를 관망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Well, first of all, it's typical in diplomatic dealings to be waiting for the other side, and that's exactly what both sides are saying right now. But it's also murky the U.S. position is murky.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양측은 현재 상대방의 행동을 기다리는 전형적인 외교 협상 양식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과의 협상을 할 때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북한은 확실한 혜택 없이 절대 핵무기를 먼저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행정부는 미국의 이로운 작은 목표들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주장했던 영변 핵시설 폐기를 상기시켰습니다.
Needs to realize that North Korea is not going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first, and probably not ever, but certainly not first, not without some very significant benefits. Number two, U.S. government should.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국제 사찰단의 검증을 수용한다면 반대급부로 남북 경협을 위해 약간의 제재를 완화함으로써 상황을 진전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빗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하노이 회담에서의 실패를 만회하려고 시정연설에서 트럼프와의 로맨스 기한을 설정해 공표했지만 이는 제재 완화에 실패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Well, yes, I think Kim Jong-un set an expiration date for the Trump-Kim bromance. He's saying the end of the year that the U.S. needs to change its attitude. I think this is a demonstration of Kim Jong-un's weakness. You know, he failed.
맥스웰 연구원은 제재는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며 완전한 비핵화와 인권 유린, 사이버 공격 등 북한의 모든 불법 행동이 중단되기 전에는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미국과 실무 협상을 재개한다면 한국이 주도하는 대북 경제적 관여 목적의 제재 면제 등은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there may be some certain sanctions waivers to allow South Korea to conduct some economic engagement. Although the U.S., I believe, will.
맥스웰 연구원은 미 행정부가 김 씨 일가의 돈줄이 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은 강하게 반대하지만 북한 주민에게 도움을 줄 다른 영역의 경제적 관여는 지지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을 비핵화 협상 상대로 인정하지 않을 뜻을 밝히고 나서 주목됩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교착 상태에 있는 미북 간 대화 재개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북한이 비핵화 협상 상대인 폼페오 장관을 비난한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아예 교체를 주장한 건 처음이죠.
맞습니다. 북한 외무성의 권정근 미국 담당 국장이 오늘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권 국장은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하노이 회담에 대해 언급하면서 폼페오만 끼어들면 일이 꼬이고 결과물이 날아가곤 한다며 폼페오가 회담에 관여하면 또 판이 지저분해지고 일이 꼬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과의 대화가 재개되는 경우에도 폼페오가 아닌 우리와의 의사소통이 보다 원만하고 원숙한 인물이 대화 상대로 나서기 바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폼페오 장관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인가요?
예,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언급은 없습니다. 강한 거부감을 밝히면서 다른 인물이 대화 상대로 나서기 바란다고 한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폼페오 장관이 나서는 고위급 회담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가능성이 큽니다. 폼페오 장관이 지난해 10월 4차 평양 방문 이후에 북한과의 직접 협상에 나서지 않았던 건 북한의 이런 거부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왜 이 시점에 미국 측 협상 책임자 교체를 주장하고 나선 걸까요?
예, 최근에 북한이 대미 협상 라인을 개편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파격적으로 승진했는데요. 앞으로 최 부상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대신 대미 협상에 전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주 열린 상원 청문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독재자로 지칭한 것도 북한의 심기를 건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협상 상대 교체를 주장하는 건 외교적 결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주권 국가의 내정에 대한 간섭에 해당하는데요. 임명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무성의 김계관과 최선희 부상이 잇따라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비난하는 담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됐던 미북 정상회담 취소라는 강수로 대응했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은 매우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도 북한이 역풍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지난해 양측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었던 때와는 상황이 크게 다릅니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에 관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요구하면서 협상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3차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미국이 하자고 하면 한 번 더 할 용의가 있다며 올해 말이라는 시한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주장이 하노이 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의 소극적인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네요.
예, 김정은 위원장의 지난주 시정연설은 한마디로 미국과의 협상에 더 이상 기대를 갖지 않고 러시아와 중국 등 오랜 우방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대로 관심을 돌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그런 변화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핵화 협상 상대인 폼페이오 장관에 대해 북한의 비난은 꽤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죠.
맞습니다. 가장 최근의 공격은 하노이 회담 직후 최선의 부상의 기자회견에서 나왔습니다. 최 부상은 폼페오와 볼튼이 기존의 적대감과 불신의 감정으로 두 정상의 건설적인 협상 노력에 장애를 조성했다며 회담 결렬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지속됐던 지난해 말에는 폼페오 장관이 북미 관계를 불과 불이 오가던 지난해의 원점 상태로 되돌려 세워보려고 기를 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그전에도 외무성 대변인 담화와 관영 매체의 논평 등을 통해 폼페오 장관에 대해 낯가죽이 두터워도 여간 두텁지 않다는 등 인신공격성 비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조만간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러시아의 역할과 북한의 의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대북 제재 완화 등으로 미국에 맞설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벌이면서 북핵 문제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미국의 대북 정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은 17일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미국 정책에 회방을 놓을 가능성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을 지렛대 삼아 제재 완화 등으로 미국에 맞서면서 강대국 지위를 재확인하려 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I expect that North Korea will be looking to Russia for some additional sanctions relief. Probably in the form of more tolerance for smuggling, they can undercut the effectiveness of UN sanctions.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밀수 등 제재 완화 효과를 얻어내려 할 텐데 러시아가 협조해주면 UN 제재의 효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세이모어 조정관은 특히 러시아 내 약 1만 명 넘게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UN 제재에 따라 자국 내 모든 노동자들을 올해 말까지 돌려보내야 하지만 북한과 공조해 이를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I could easily imagine the Russian government just failing to enforce that provision so North Korea can continue to obtain workers' remittances from North Korean laborers in Russia.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단속을 느슨히 해 북한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북한의 외화를 송금할 수 있도록 놔둘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러시아도 핵을 보유한 북한을 원치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북한 편을 들어주진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러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낸 윌리엄 코트니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핵이 러시아에도 위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Russia is likely to continue to put pressure on North Korea to reduce its nuclear weapons program. A large part of Russia is in the far east.
극동 지역의 큰 영토를 보유한 러시아로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압박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코트니 연구원은 그러면서 러시아는 강대국으로서 핵 비확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이 다음 주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북러 정상회담이 두 나라 모두의 상징성이 크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작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다음 주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는 관측이 최근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AP통신 등은 북러 정상회담이 준비되고 있다는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의 최근 발언을 소개하며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첫 만남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5일 회담이 준비 중이라면서도 시기와 장소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를 특정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아는 푸틴 대통령이 27일 베이징 1대1로 포럼 참석에 앞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북한 경비대가 23일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할 예정이며 북한 의전 책임자인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사전 답사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일본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미 CNN도 북한 고려항공이 23일 평양 블라디보스토크 임시 운항 일정을 잡았다며 다음 주 블라디보스토크 회담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가능성은 지난해부터 제기됐습니다. 그해 5월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김 위원장에게 푸틴 대통령의 초청장을 공식 전달한 겁니다. 그러나 미북, 남북, 북중 정상회담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동안 북러 정상 간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양국 정부와 당 차원의 왕래는 최근 들어 꾸준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이 다시 대두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했던 제3의 길이 러시아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분석인데 특히 김창선 부장이 지난달 모스크바를 찾으면서 그런 관측에 힘을 보탰습니다. 과거 6자회담 참가국인 러시아는 지난해 미북 비핵화 협상이 계속되는 동안 협상 과정에 참여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왔습니다.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는 중국과 함께 유엔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해체의 대가로 북한에 핵발전소를 건설해주겠다는 비밀 제안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은 그동안 러시아가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북한과의 석유 거래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 정부가 유엔 결의에 따라 올해 말까지 북한 노동자를 모두 송환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이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노동자를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파견하는 곳입니다. 미 ABC 방송은 러시아의 이런 지원을 지속시키는 것을 김 위원장의 주요 방러 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최근 모스크바행은 유엔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러 정상회담을 앞둔 크렘린궁의 분위기를 파악하려는 목적도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미국은 물론 중국, 한국에도 또 다른 옵션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신문은 그러나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으므로 러시아가 북한에 무엇을 내줄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는 전문가의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권 붕괴 등 북한 정세 불안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지만 북한 문제보다 중앙아시아나 동유럽 현안이 더 우선순위에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양국 모두의 상징성이 큰 행보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 제재 이행으로 재정이 위축되자 금융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미 연방수사국 FBI 고위 당국자들이 지적했습니다. 대북 제재가 효력을 발생하자 범행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냐 우고레츠 FBI 사이버 담당 부국 정보는 미국의 사이버 안보를 위협하는 4대 국가 중 하나로 북한을 꼽았습니다. 우고레츠 부국 정보는 16일 미국의 비영리 기구인 정보 국가 안보 동맹이 워싱턴 DC에서 사이버 위협을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 참석해 러시아와 중국, 이란, 그리고 북한을 사이버 영역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미국의 적대국들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 제재를 이행하면서 재정적 손실이 현실화되자 범죄 행위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in the past has conducted destructive attacks as well as attacks for commercial gain, financial gain.
대북 제재 부과에 따른 고통으로 재정적 손실이 생기자 북한은 상업적, 재정적 이득을 얻기 위해 파괴적인 공격을 벌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에이미 헤스 FBI 범죄 사이버 담당 부국장도 북한은 사이버 안보 영역에서 주시하는 나라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커들은 익명성과 자유를 중요하게 여긴다면서 이들의 신상 공개는 앞으로 벌어질 해킹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미국은 정부 기관과 기업을 해킹하는 개인들의 신상을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f we out them and we identify them, we just basically took away that thing of value to them.
사이버 해킹 범죄를 저지른 개인들의 신원을 밝혀낸다면 그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빼앗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헤스 부국장은 수사 당국이 북한 사이버 범죄의 중요 역할을 했던 박진혁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지명 수배를 내렸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Last year, we identified an individual, a DPRK, a North Korean-sponsored actor.
지난해 북한의 지원을 받아 소니 영화사 해킹과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 또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을 해킹한 개인을 밝혀냈다는 설명입니다. 헤스 부국장은 해커들의 배후에 있는 특정 국가들을 확인하면 미국은 해당 국가에 대한 제재 등 취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서 방사성 물질 이동이나 재처리를 시사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밝혔습니다. 과거 이런 활동과 관련됐던 특수 철도 차량들이 다시 현장에 나타났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CSIS가 주목한 것은 영변 핵시설 안에 모습을 드러낸 특수 철도 차량들입니다. 지난 12일 상업 인공위성이 촬영한 현지 사진을 분석한 결과 우라늄 농축시설과 방사화학실험실 인근에서 5대의 철도 차량들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CSIS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가 16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차량의 길이는 모두 10m가 넘습니다. 일부는 4개의 대형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데 그중 2대는 파란색 칸막이 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CSIS는 이와 비슷한 특수 철도 차량이 이전에 영변 내 분광리역 방사화학실험실의 하역장 그리고 우라늄 농축시설과 동위원소 삼중수소생산시설 인근에서 발견된 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사실로 밀어볼 때 이번에 포착된 특수 철도 차량들이 방사성 물질 운반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추정에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특히 한 대의 철도 차량 옆에는 대형 트럭이 나란히 놓여 있는데 과거에도 비슷한 철도 차량이 무게 화차와 함께 같은 장소에서 관측됐다며 이 역시 방사성 물질 운반을 시사하는 움직임으로 풀이했습니다. 또 영변 핵시설 북쪽에 위치한 원자로 서쪽에 커다란 건설용 기준기가 포착된 것도 언급했지만 그곳에 왜 있는 것인지 현재로서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CSIS는 방사화학연구소와 우라늄 농축시설에선 특수 철도 차량 관측 외에 특이점은 없지만 우라늄 농축시설 서쪽에 위치한 다용도 마당에 20개의 선정용 컨테이너가 눈에 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5메가와트 원자로와 실험용 경수로 근처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관측됐는데 증기 등이 관측되지 않고 북쪽 펌프장으로 통하는 수로가 모래로 막혀 있어 현재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핵시설 인근 구룡강댐 상황에 대해서도 분석했습니다. 봄철을 맞아 눈이 녹고 빗물이 유입돼 구룡강이 높은 수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몇몇 지점에서는 토사댐이 범람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관측입니다. CSIS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구룡강댐의 주요 부분을 침식시킬 수 있는 균열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원자로가 이용할 수 있는 냉각수의 양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산 석탄을 실은 것으로 알려진 제3국 선박이 말레이시아로 이동 중인 가운데 이 선박이 속도를 늦추면서 당초 예정일보다 이틀 정도 늦게 도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는 압류 직전 상태였던 이 석탄이 다시 거래될 수 있도록 한 인도네시아 법원 판결문을 입수했는데 석탄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유엔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제의 판결은 지난해 11월 19일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형사법원에서 내려졌습니다.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의 선장 김정선을 재판하면서 선박에 실린 북한산 석탄에 대한 처리 방안을 명령한 겁니다. BOA가 확보한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형사법에 따른 증거물의 보관은 일시적인 것으로 이후 상태는 판사의 판결로 결정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석탄의 향방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한 겁니다. 특히 선박에 실린 석탄 26,500톤에 대해 인도네시아 국적자이자 이번 석탄 거래의 브로커로 알려진 에코 세티아모코에게 판매를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티아모코가 판매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만약 국가에 압류되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판매 대금을 반환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북한 선장 김정선에 대해선 검사 측으로 추정되는 원고가 패소했다며 무죄 처분을 내립니다. 이를 종합해볼 때 인도네시아 법원은 김정선에 대한 무죄를 명령하면서 일시적으로 관할하에 뒀던 북한산 석탄에 대해서도 인도네시아 브로커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겁니다. 판결문에는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 목록도 공개됐는데 여기에는 러시아 연방정부가 발행했다는 석탄의 원산지 증명서와 러시아의 나우카항을 출항지로 명시한 선화증권, 관련 통관서류 등이 포함됐습니다. 법원이 문제의 석탄을 북한산이 아닌 러시아산으로 인정했다는 추론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전문가 패널은 와이즈 어네스토가 지난해 3월 북한 남포항에서 석탄을 싣고 있는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을 최근 발행한 연례보고서에 공개하면서 이 석탄을 북한산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포착된 와이즈 어네스토가 최근까지 약 1년간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돼 왔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 판결이 나온 지 약 3개월 뒤인 올해 2월 14일 세티아모코 측은 물품 반환서란 이름의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가 확인한 이 서류에는 세티아모코를 비롯한 7명의 서명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는 북한 국적자로 추정되는 윤철하라는 인물도 포함돼 있습니다. 화질이 안 좋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긴 어렵지만 인도네시아 브로커에게 석탄이 공식 양도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때부터 압류 직전 상태에 놓였던 북한 석탄은 다시 수출 대상이 됐고 세티아모코 측은 지난 2일 인도네시아 세관으로부터 말레이시아 수출을 허가하는 세관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BOA가 입수한 세관 서류에는 발릭파판 법원이 판매를 허가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점과 당사자 간의 물품 반환서가 작성됐다는 사실을 수출 허가의 사유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법원이 판매를 허가한다는 판결을 내렸을 뿐 다른 나라로의 수출까지 허가한 건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산 석탄의 수출이 이뤄지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세밀한 조사가 진행됐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세관 당국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란 주장입니다. 실제로 이번 사안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전문가 패널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를 통해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26,500톤의 석탄이 압류돼야 하며 브로커들도 와이즈 어네스토에 실린 석탄을 판매해선 안 된다는 내용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BOA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전문가 패널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북한산 석탄을 실은 것으로 알려진 베트남 D사가 선주로 있는 D선박은 이미 인도네시아를 떠나 계속 이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3일 인도네시아를 출항한 D 선박은 17일 오후 11시 15분 현재 인도네시아 남서쪽 해상을 항해 중입니다. 이 항로는 통상 4일 정도가 걸려 당초 D 선박의 예상 도착 시점은 17일이었지만 D 선박이 느린 속도로 이동하면서 실제 도착은 18일에서 19일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북한산 석탄 거래에 대한 선화 증권에는 북한산 석탄 26,500톤이 인도네시아 텔쿠르 발릭파판 항구에서 실려 말레이시아 파항주의 쿠안탄 항으로 옮겨진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마린 트래픽 자료에는 D 선박이 입항을 예고한 항구가 쿠안탄 항에서 북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케마만 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길 거부한 선박업계 관계자는 15일 BOA에 문제가 된 석탄을 싣고 이동을 하는 만큼 혼선을 주기 위해 목적지를 급하게 바꿨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페루 정부가 6명의 북한 국적자가 자국을 떠났다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국제기구 직원과 외교관 외에 북한 국적자의 출입이 사실상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페루 정부는 지난해 5월 16일 6명의 북한 국적자가 페루를 떠났으며 이후 이들이 다시 입국한 기록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페루는 지난 1일 유엔에 제출해 17일 공개된 대북제재결의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 노동자와 관련해 취한 조치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페루 외무부는 국가이민청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명시한 북한 노동자와 관련된 부분에 확고한 이행을 당부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2017년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에서 각국이 북한 노동자의 숫자를 늘리지 못하도록 했으며 9월 채택한 결의 2375호에선 기존 노동자의 노동허가증을 갱신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 12월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2년 뒤인 올해 말까지 모든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페루 정부는 자국에 남아있던 6명의 북한 노동자를 모두 내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페루 정부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3월 27일 사이 3명의 북한 국적자가 업무를 이유로 비자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국제적십자연맹에 소속된 북한인 직원으로 열흘 동안 공식 업무를 수행했고 나머지 두 명은 북한 외교관으로 8일간 리마 주재 북한 대사관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했다고 페루 정부는 밝혔습니다. 앞서 페루는 북한 외교관 수를 줄이는 등 적극적인 대북 압박 조치를 취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페루 정부는 2017년 6월 안보리에 제출한 2321호 이행 보고서에서 자국 외무부가 같은 해 4월 북한 대사관 측에 최대 수용 외교관 수를 6명에서 3명으로 줄일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약 한 달 뒤인 5월 17일 거듭 서한을 보내 북한 대사관 측이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대사관 직원 일부의 이민 신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2016년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결의 2321호는 각국이 북한 외교관의 숫자를 줄이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당시 페루는 이행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페루는 북한 정부가 요청한 3명의 임시 외교관 비자 발급 요청을 거절했다는 내용과 함께 자국 금융정보국이 북한 외교관들의 은행 계좌 보유 내역을 확인한 사실도 이행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들은 언어 장벽 때문에 한국 교육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어 교육과 전문적인 심리상담, 맞춤형 교육 등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 여성과 중국 남성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온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마중물 우리둘이 하나센터의 이무열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들은 언어 구사 능력이 되지 않고 많은 문화와 가치관들의 차이점들로 인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탈북 가정의 자녀들을 위탁받아 함께 살며 그룹홈과 야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2015년을 기준으로 북한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들보다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 학생은 모두 2,538명이며 이 가운데 중국 등 제3국 출생이 1,530명으로 북한 출생 1,008명보다 522명이나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북한 출생 탈북민 자녀들과 달리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난 탈북민 자녀들은 탈북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모든 복지 정책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이 대표는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교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북한 출생 탈북민 자녀들과는 달리 대학 특별전형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수능 시험을 통해 한국 학생들과 직접 경쟁해야 하고 대학교 등록금 면제 혜택도 없고 군대에도 가야 합니다. 이 대표는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이 한국의 교육 제도를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실정이라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이질화된 문화와 정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탈북민 자녀들을 향한 정부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는 한국어가 부족한 중국 등 3국 출생 자녀들이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가 가능한 한국어 강사와 전문 심리 상담사를 채용해 파견해 주거나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을 위한 특성화 전문학교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음악, 미술, 스포츠, 요리 등 각자의 재능을 개발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게 취업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 학교 교육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학교가 설립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탈북민 자녀 대안학교인 성비전학교의 성신복 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가 한국에 정착하는 것과 중국에서 태어난 자녀가 한국에 정착하는 것은 엄청나게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성 교장은 특히 중국에서 온 자녀들은 언어 능력이 부족하고 문화적 충격도 커서 불안과 울분, 분노가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정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북민 자녀들을 돌보는 이런 기관에 치유 상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 교장은 또 중국 등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의 정서를 읽어내고 1대1로 도와줄 수 있는 상담사 양성에도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하늘꿈학교의 임양자 교장은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은 언어 장벽으로 정규학교에서 학습하기가 어렵다며 그들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출생 학생들이 한화원을 통해 기초 적응 훈련을 받는 반면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은 한화원을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국내 입국 통로가 다양하여서 이들에 대한 명확한 통계적 파악과 적응 교육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제3국 출생 자녀들은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주변인으로 머물거나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임 교장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학업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정서적인 회복과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을 위해 대학들의 특별 전형이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통일부의 최병환 정착지원과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제도적, 재정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중언어 강사 부분을 교육부하고 저희 통일부 남북하나재단에서 이중언어 강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피부로 느끼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병원 과장은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에 대해 정원 내 특별 전형을 하도록 협의했다며 하지만 실제로 반영한 학교는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인 10명 중 6명은 미국의 확장 억제를 신뢰하고 주한 미군의 역할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세 이상과 40대 이하 젊은 남성일수록 주한 미군의 역할을 더 신뢰했고 3, 40대 여성은 미군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민간단체인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외교협회가 한국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조사해 최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두 단체는 조사 결과 응답자의 62.5%가 주한미군을 신뢰한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63.1%는 주한미군이 현재 규모로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고 67.3%는 미국의 확장 억제를 신뢰했습니다. 이어 60.3%는 주한미군의 존재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제임스 김 연구원은 지난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관계가 크게 완화됐음에도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는 여전히 높다는 게 이번 조사의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그 지지가 상당히 높다는 거고요. 그리고 동맹에 대한 인식도 되게 견고하다는 거.
주한미군 신뢰도는 특히 보수와 중도, 진보 등 모든 이념 성향에서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았고 보수층에서 81.3%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20, 30대 젊은 남성들의 주한미군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끌었습니다. 20대 남성은 70.9%, 30대 남성은 78.4%가 주한미군을 신뢰했고 60살 이상의 남성은 72.5%가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복합적인 이유를 지적합니다. 일부는 북한 정권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을 군대에서 경험한 젊은 남성일수록 국가안보를 중시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역할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단체의 신범철 통일안보센터장은 한국에서 20, 30대는 실용주의, 40, 50대는 이념 성향이 짙기 때문에 주한미군 신뢰도에 대한 차이는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40, 50대가 소위 말하는 이념한 세대거든요. 그때 대학가에서 반미운동이 많이 있었고 그 여파가 그 뒤에 전교조 운동으로 해서 지금 40대까지 이어져요. 그때 40대와 50대가 우리나라의 이념 스펙트럼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반미 성향이 강한 세대예요. 오히려 이제 30대에서 20대로 내려오면서부터는 그때 활동하던 사람들이 이제 시니어가 되면서 그런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 퇴색되고 그래서 이념 성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세대가 30대, 20대예요. 실용적인 세대고
60대 이상은 전통적으로 미한 동맹을 중시하는 친미 성향이기 때문에 비율이 높고 중간에 4, 50대가 주한미군에 가장 박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구조란 겁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이런 이념적인 차이와 북한 정권의 위협 감소에도 불구하고 60% 이상이 주한미군을 신뢰하는 건 주한미군이 심리적인 안정 제공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여전히 군사적 긴장 해소와 신뢰 구축 과정에서 한국인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도 방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한국인들에게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여러 주둔기지 문제가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이전으로 해소됐고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한국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는 것도 긍정적 요소로 평가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성과 연령을 통틀어 40대 여성들 사이에서 주한미군에 대한 불신이 가장 높게 나타나 관심을 끌었습니다. 40대 여성 중 주한미군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6.8%로 과반을 넘었고 30대 여성도 47.2%만 주한미군을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제임스 김 위원은 사회적 사안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진보적이란 여러 조사 결과가 주한미군에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여성들이 약간 더 진보적이에요. 그 남성들보다. 그래서 이게 이데올로기, 이념, 성향의 성향 자체가 여기에 방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김지훈 박사가 전에 했던 연구 중에서 여성들이 여성들 20대, 30대가 남성들보다 훨씬 더 진보적이다라는 결과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념 성향의 차이점 아닌가.
출산과 보육, 교육, 기회균 등 낙태, 동성결혼 등 한국 내 사회적 쟁점들에 대해 20, 30대 여성은 보다 진보적, 남성은 보수적 성향을 더 갖는 흐름이 주한미군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는 수십 가지 정책과 사회적 사안마다 개인별 견해가 다양하게 나타나기보다 지지 이념에 따라 집단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념이 같으면 무조건 따라가는 경향이 여전히 높다고 지적합니다. 김 의원은 이런 현상은 북한 정권의 위협과는 별개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했을 당시에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여성들이 훨씬 더 위협인식이 높아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훨씬 더 겁을 많이 내고 더 걱정을 많이 해요. 남성들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주한미군의 가치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전적으로 이 두 가지 문제가 꼭 연관돼 있지만은 않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한편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지지도는 여전히 높았지만 지난 5년과 비교하면 지지율은 계속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013년에서 17년까지는 80% 안팎의 지지율을 보였지만 작년엔 76.3%, 올해는 67.7%로 낮아졌습니다. 특히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43.5%로 과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예정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이 39.6%, 전환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는 응답이 31.5%, 전환 계획을 아예 폐기해야 한다는 응답은 10.5%에 달했습니다. 전작권이 예정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응답자들은 한국의 주권, 한미동맹 의존도 줄이기, 자주국방 능력의 강화 등을 이유로 지적했습니다. 반면 시기를 연기하거나 폐기를 지지한 응답자들은 한국군이 자주국방 능력을 아직 갖추지 못해서 또는 북한 정권의 안보 위협이 지속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제임스 김 위원은 이번 조사가 1월에 실시됐기 때문에 지난 2월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고 앞으로 있을 추가 협상에 따라 주한미군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PA 뉴스 김영곤입니다.
뉴스 투데이 1부를 마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55년 4월 18일 20세기가 낳은 천재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향년 76세로 생을 마감합니다. A scientific giant, Dr. Einstein died at the age of 76. 아인슈타인은 1879년 독일의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후 26살 때 아인슈타인은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해 과학계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어 1916년 빛이 중력에 의해 휘어진다는 내용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합니다. 이 연구로 아인슈타인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합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1933년 독일 나치의 유대인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후 독일 나치 정권의 핵폭탄 개발을 우려해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원자폭탄을 제조할 것을 권유하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자 아인슈타인은 숨을 거둘 때까지 자신이 핵폭탄 제조를 주장한 것에 대해 후회하게 됩니다. 1946년 4월 18일 세계 평화를 위해 설립된 국제연맹이 26년 만에 공식 해체됩니다. 국제연맹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년 뒤인 1920년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주도 아래 설립됐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 미국연합국은 더 이상의 전쟁을 막기 위해 국제연맹을 설립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연맹은 설립 초기부터 크고 작은 문제를 겪게 됩니다. 우선 국제연맹의 설립을 주도했던 미국이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가입하지 못한 것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들도 불참해 국제연맹은 제9시를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게다가 국제연맹 가입국이었던 독일, 일본, 러시아도 잇따라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국제연맹에서 탈퇴한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국제연맹은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국제연맹은 1946년 4월 18일 해체되고 맙니다.